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아 안보 포럼 ARF 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9일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게 어려운 도전이지만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실무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 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안보 포럼 회의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아세안 안보 포럼에는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항지국장이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월 4일 미국의 신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호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8월 5일 폼페이오 장관은 마이크로네시아를 방문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마이크로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마샬제도와 팔라우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에 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8월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30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그리고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와이부터 한국까지 순서대로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시점은 8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 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와 다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안에 북한의 쌀 5만 톤 수송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세계 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 목표 시한을 다시 정했느냐는 질문에 7월 말 출발은 안 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WFP와 협조해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출항을 개시하고 9월 안에 모든 수송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미한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WFP 평양 사무소를 통해 밝히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월 말까지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WFP와 북측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고위급 무역 대표단이 중국에서 협상 중이라며 중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은 일자리 500만 개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최첨단 F-35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스즈키 아스오 일본 방위성 정비계획국장은 지난 6월 18일 미 국방부에 서신을 보내 F-35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당국은 일본의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F-35 전투기 42대를 보유한 일본은 최근 F-35 전투기 100여 대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 가운데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기 마련인데요. 요즘 미국인들 중에는 은퇴한 이후 연금을 받으며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국 SSA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외국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은퇴자 숫자가 41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연금을 받는 전체 약 4,370만 명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느 나라에 주로 거주할까요? 미국에서 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으며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캐나다로 나타났습니다. 약 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일본, 멕시코, 독일, 영국, 필리핀,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호주 순서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3위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인기가 높은 것은 은퇴 후 가족과 지속적인 교류를 감안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서의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지만 사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저렴한 생활비나 낭만적인 해외 생활만을 생각했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주를 원하는 지역이 이상적인 기후 조건인지, 가족과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는 갖춰졌는지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6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0도, 신의주 24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26도, 함흥 25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마이애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멀리 두고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군요. 노래하는 스티브 워리너의 Your Memory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시위가 점차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원하고 있다고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 아동 피해 실태를 담은 유엔의 새 보고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가 날로 격화하는 양상이라고요?
네, 그동안은 주로 주말에 벌어지던 홍콩 반정부 시위가 평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는 30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게 벌써 두 번째죠.
네, 지난 24일 아침에도 홍콩 시위대가 출근길 혼잡한 시간에 이 도심 에머럴트역에서 시위를 벌여서 출근을 서두르던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었습니다.
이번에 시위를 벌인 곳은 어디입니까?
네, 홍콩 섬과 카오룽 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인 투컹롱역인데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몰려들어서 지하철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면서 열차 운행을 막았습니다. 홍콩 교통당국은 결국 소형버스를 투입해서 승객들을 실어 날랐는데요. 하지만 이날 정오경에나 지하철 정상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홍콩 시민들은 시위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시위대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들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시위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왜 지하철역을 시위 장소로 잡은 걸까요?
네, 한 시위자는 지난 21일 홍콩 위안낙역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한 항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흰 옷에 마스크를 쓴 100여 명의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 시위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홍콩 교통당국이 어떻게 시민들이 범죄 조직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그냥 둘 수 있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괴한들이 객차 안까지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객차 안에는 노인과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괴한들이 일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모습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시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부 당국은 홍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거의 두 달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당초 시위가 촉발된 건 홍콩 정부가 추진했던 이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도 용의자를 인도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홍콩 정부가 송환법 개정 추진에서 한 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홍콩 입법회가 송환법 개정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입법회 건물을 봉쇄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에 막혀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완전 폐기한 건 아니고요. 일정만 연기한 건데요. 하지만 현 입법회 임기와 맞물려서 사실상 이 송환법안은 사장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임과 행정장관 직선제, 나아가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외국 세력이 홍콩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 증거로 홍콩 시위 현장에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홍콩 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화 대변인은 특별히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언급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홍콩의 폭력 사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홍콩의 시위가 미국 작품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홍콩 사태에 대해서 발언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다룬 데 있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화 대변인은 이를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외부 세력도 홍콩 일에 끼어드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상하이에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데요. 홍콩 문제가 새로운 양국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까지는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고 싶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경제 관련 모임에서 한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원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내년 대선 전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받은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병력이 얼마나 주둔 중입니까?
네, 약 2만 명 이상의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병력이 아프간에 주둔 중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간 정부군의 훈련과 자문, 지원 등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18년간 계속되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든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아프간을 침공했는데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탈레반은 현재 반군 세력으로 남아서 아프간 정부군과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아프간 정부군을 도와서 대테러전을 벌이고 있고요. 1년 전부터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해외 파병 미군 감축을 원한다고 말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도 아프간에서 철군해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날 모임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모호하지 않았다면서 이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축소하고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아프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구체적인 미군 주둔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아프간 대통령과 이에 대한 논의도 했다고요?
네, 지난 26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을 끝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속하고 미국은 조건부 병력 감축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평화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7차 회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탈레반은 아프간의 정치인들, 시민사회 대표들과는 만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 평화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탈레반과의 협상을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간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미국은 연간 수백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기 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철군 시기를 발표한 게 이 추후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 아동 피해 실태를 담은 유엔의 새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지난해 전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12,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동 무력 충돌 담당 실무그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다고요?
네, 유엔이 분쟁지역 감시와 기록을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분쟁지역 내 소년병 모집이나 성범죄, 납치,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 등 2만 4천 건이 넘는 아동 대상 중대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집계된 어린이 사상자 수는 이 중대 위반 사례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 어린이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등입니다. 아프간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아프간에서는 지난해 3천 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는 아프간 전체 민간인 사상자의 28%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리아의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네, 시리아는 잦은 공습과 폭탄 테러 등으로 지난해 약 1,900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학교와 의료시설을 상대로 225차례에 걸쳐 공격이 발생해서 아동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인데요. 이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빈도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 4년 넘게 내전을 겪으면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맞고 있는 예멘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끔찍한 지상전에 노출되면서 지난해 약 1,700명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지난해 확인된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자는 59명입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2,750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인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이스라엘 어린이는 6명 다쳤습니다.
지금 언급된 곳은 주로 중동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 말리, 소말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도 어린이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고 구테우스 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소년병 모집 문제가 특히 심각한 편이라고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는 약 2,300명의 소년병이 모집됐는데요. 심지어 8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뒤를 약 1,950명으로 나이지리아가 따르고 있는데요. 강제 모집된 소년들 가운데는 자살 폭탄범으로 끔찍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어린이들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이른바 유엔의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이 바뀐 게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루이스 차보노 휴먼라이트워치 유엔 담당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지난 2015년부터 예멘 어린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유엔은 이번에도 이들을 또다시 나쁘지 않은 나라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규정을 또다시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인 캐피털원의 고객 1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2차 토론회는 CNN 방송이 주관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경선주자 20명이 참가하는데요. 지난달에 열린 1차 토론회와 비교했을 때 인원 구성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달 초 후보 사퇴를 발표한 에릭 스웰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이 빠지고 지난번에 자격 미달로 나오지 못했던 스티브 블록 몬태나 주지사가 새로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먼저 첫날 후보들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현직 연방 상원 의원 3명,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이 나옵니다. 팀 라이언 연방 하원 의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티브 블록 몬태나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나오고요. 베토 오러크, 존 딜라니 전 연방 하원 의원, 존 히겐루퍼 전 플로리다 주지사, 또 작가 마리앤 윌리엄슨 씨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인종 문제로 대립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이번에도 둘째 날 맞붙게 됐습니다.
토론회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인된 여론조사에서 1% 이상 지지를 받거나 최소한 6만 5천 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 주에서 몰아서 받는 건 안 되고요. 20개 주에서 각각 200명 이상 기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토론회부터는 참가 자격이 강화되는데요. 여론조사 지지율 2% 이상, 또 기부금 후원자 13만 명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참가 가능합니다.
다음 토론회부터는 참가 후보 수가 확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는 10명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토론회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될 텐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한 무대에 선다는 점입니다. 두 후보가 같은 날 토론회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두 후보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 비난해서 얻을 게 없다는 건데요. 샌더스 후보는 자신과 워런 후보 간의 토론에서 유권자들이 지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들의 연령대도 참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37세로 가장 젊은 부티지지 후보부터 올해 77세인 샌더스 후보까지 3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에 망라는데요. 특히 부티지지 후보와 오럭 후보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젊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다뤄질까요?
예, 지난 1차 토론회 때 이민과 세금, 건강보험, 민권 등의 문제가 주로 다뤄졌는데 이번에도 이들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회담이 열리고 있어서 무역 문제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고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수계 여성 하원 의원들과 흑인 하원 의원을 비판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인종 문제 논의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센 공격도 예상됩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9일에 나온 퀴니피엑 대학교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원들과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34% 지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지율이 15%로 2위인데 그러니까 2위의 지지율의 2배가 넘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12%로 3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1%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렇게 계속 지지율 1위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데요. 11월 본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을 때 가장 승산이 있는 안전한 선택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76세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 조건을 더 강화하는 조처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9일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박해 위협을 받는 경우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박해나 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자격 조건을 축소한 겁니다.
이번 결정이 한 망명 신청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남성이 낸 망명 신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LEA라고 알려진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멕시코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약 범죄 조직이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버지가 박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 남성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바 법무장관이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바 장관이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예, 바 장관은 신청자의 아버지가 마약 범죄 조직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는 충분한 망명 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망명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망명은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 등에 도착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인데요.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의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자는 고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습니다.
바 장관의 이번 조처는 가족은 망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가족을 특정 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 장관은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들의 가족이 일종의 사회적 단체와 관련돼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신청자를 특정 단체 소속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 장관은 그러면서 의회가 난민 신청 조건으로 특정 단체 소속 문제를 규정했지만 특정 단체 조건을 이렇게 넓게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바 장관은 하지만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정 단체 소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가족이 모두 망명 신청에 부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난민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최근에 미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이런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걸 크게 제하다는 규정을 도입한 데 대해 이 새 규정이 통상적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던 보호와 이들이 공정한 망명 심사를 받는 걸 제한했다며 규정 시행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규정이었죠?
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한 사람의 망명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중미 지역 사람들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를 거쳐옵니다. 미국 정부는 하지만 이제 제3국인 멕시코를 경유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행정부는 중미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니까 이런 사람을 최대한 줄이려고 관련 조처를 도입한 거죠.
하지만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예, 따라서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유예해달라며 29일 항소법원에 기각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 장관은 이번에 또 난민 신청 조건을 더 강화했는데 바 장관의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LEA 측 변호사는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처로 수천 건의 소송이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 옹호 단체들은 바 장관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법원에서 다시 뒤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가운데 하나인 캐피털 원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피털 원은 29일 해킹 사실을 지난 19일에 인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딩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GitHub 측이 용의자가 올려놓은 자료를 통해 해킹 징후를 발견해 통보해왔고 캐피털 원은 바로 수사당국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으로는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 30일 캐피털 원의 주가는 6% 하락하는 등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어떤 정보들을 빼갔을까요?
예, 캐피털 원 측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을 비롯해 소득 정도와 신용점수, 신용한도와 예금 잔고까지 포함됐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일간의 거래 내역도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서 전산망을 망가뜨리거나 자료를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고객들만 피해를 본 겁니까?
아닙니다. 캐피탈 원은 미국인 고객 1억 명 외에 캐나다인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가 나쁜 쪽으로 흘러갔을까요?
네, 캐피탈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유출된 정보들이 부정행위에 쓰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고객들의 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잡혔습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해킹 사건의 용의자로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였던 페이지 톰슨 씨를 검거했습니다. 톰슨 씨는 컴퓨터 사기로 기소됐는데요. 또 32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고요. 다음 달 1일 신분이 있을 때까지 구류돼 있을 예정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FBI는 캐피탈 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톰슨 씨의 온라인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톰슨 씨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폭탄 조끼의 끈을 조여매고 있다. 캐피탈 원의 정보에 폭탄을 투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또 29일 톰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는데 이 캐피탈 원 관련 자료들을 찾아냈고 또 다른 은행도 공격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어떻게 캐피탈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예, 톰슨 씨는 캐피탈원의 웹서버망의 취약점을 찾아 해킹했다고 합니다. 톰슨 씨는 특히 지난 2015년과 2016년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했는데 이 업체 서비스를 현재 캐피탈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측은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은 개인이 정보를 불법 편취한 것으로 자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된 바가 없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게 처음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캐피탈원은 자산 규모가 3,7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은행인데요. 몇 년 전에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이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공격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 업체인 에퀴펙스가 인터넷 해킹 공격을 받아 1억 4,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주에 이퀴펙스 측은 소송 합의금과 보상금으로 최소한 7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마는 집안 가꾸기에 열심히죠. 노래하는 Our House 들어보시죠. 매드니스가 부릅니다.
Mother's tired, she needs a rest. The kids are playing up downstairs. Sister's sighing in her sleep. Brother's got a date to keep, he can't hang around.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전투는 1861년 7월 21일 일요일에 시작됐습니다.
남부군의 방어선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로웠고 일부 남부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버지니아 군인답게 싸우라.
조 존스턴 군은 뷰리가드 군과 합류해서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남북전쟁 첫 전투는 북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부군은 테네시를 거쳐 켄터키주 경계선으로 이동해서 켄터키의 남부지역 요새와 방어시설들을 구축했습니다. 남부군은 가능한 많은 철도와 강을 봉쇄했고요. 북부군이 켄터키를 통해 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켄터키 지역의 북부군을 이끄는 책임자는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육군에서 40년간 복무한 노장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멕시코 전쟁에서 싸웠고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 군 기지로 배속됐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과 평화로울 때 장교로 근무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술을 마시며 불만을 달랬고 말썽을 부리다가 1854년에 퇴역당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일리노이주에서 병사들을 조직했습니다.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다시 장군으로 임명됐지만 북부의 장군들은 대부분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북부 장군들은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싸움에서 패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장군은 자신의 능력과 휘하 병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남부군을 몰아내는 건 물론이고 미시시피 남쪽 깊은 곳까지 곧장 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에는 켄터키와 경계를 이루는 테네시 쪽에 헨리 요새와 도넬슨 요새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요새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은 테네시 강에 있는 남부군의 헨리 요새를 쉽게 점령했습니다. 전투는 그랜트 장군과 병사들이 도착하자마자 큰 저항 없이 끝났습니다.
헨리 요새를 넘어 이제 우리 군은 컨버랜드 강에 있는 도네슨 요새로 진격할 것입니다. 도네슨 요새는 이곳 헨리 요새보다 남부군 병력이 더 많고 더 강합니다. 여기만큼 쉽게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도넬슨 요새는 2만여 명의 남부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이 요새를 포위하고 포격을 가했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세는 북부군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갔고 남부군은 항복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부군 지휘관은 그랜트 장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복한다면 항복 조건은 뭡니까?
그랜트 장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항복 조건이라. 무조건 항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부군은 도넬슨 요새를 포기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남부군 병사 1만 4천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 승리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북부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순식간에 북부인들의 영웅이 됐습니다. 신문들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그랜트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넬슨 요새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거두자 남부군은 테네시에서 퇴각했습니다. 남부군은 남쪽으로 이동해 미시시피주의 코린스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장군들은 그랜트 장군을 저지하기 위해 대군을 편성했고 그랜트 장군은 4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코린스로 진격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돈부엘 장군의 3만 5천의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인 코린트에서 30km 떨어진 실로 교회 부근에서 기다렸습니다. 남부군의 엘버트 시드니 장군은 그랜트의 군과 비슷한 4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2만여 명의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 장군은 그랜트군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증원군을 기다리지 않은 채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남부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북부군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조 존스턴 장군의 공격을 받은 북부군은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맞섰습니다.
실로 전투는 남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넓은 싸움터 여기저기에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요. 북부군과 남부군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를 향해 총을 쏘았고 마지막에는 칼을 뽑아들고 싸웠습니다. 땅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랜트 군대의 뒤를 치고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했을 뿐이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쉬지 말고 돌격하라.
처음 얼마 동안은 남부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되면서 조 존스턴 장군은 다리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단화는 동맥을 뚫고 지나갔고 조 존스턴 장군의 부상으로 실로 전투에서 남부군의 승리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됐을 때 부엘 장군의 군대가 그랜트 장군을 돕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때 남부군은 퇴각했고요. 북부군은 남부군이 퇴각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실로 전투는 북부와 남부 양쪽 모두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준 전투였습니다.
실로 전투는 10만여 명이 맞서 싸운 전투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전투를 통해 전쟁의 위험과 처참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로 전투는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신께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Let's get started with today's lesson. 오늘은 중국의 종교 탄압 문제에 관한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Stamp it out 이라는 오늘의 표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s, against Falun Dong, against the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And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that anytim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a loyalty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hey're threatened by that, and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try to stamp it out.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stamp it out. Stamp out. Stamp 하면 스탬프, 도장, 우표 또는 비슷한 쿵쿵 찍는 느낌의 stepping, stomping, 발로 밟다, 쿵쾅거리다 혹은 명사로 밟기, 쿵쾅거리기 다양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stamp인데요. 그래서 stamp out 하면 어떤 것을 끝내다, 짓밟다, 근절하다란 뜻이 됩니다. Stamp out. 예문 다시 볼게요.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 Falun Gong,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여기서 바오 위원이 가리키는 it은 중국인데요. It's against. 중국은 반대, 탄압합니다. 어떤 것을? Tibetan Buddhists, 티베트 불교도들, Falun Gong, 파룬궁, the house churches, 가정교회, and now the licensed churches. 그리고 이제는 승인받은 교회까지.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이런 탄압의 공통된 배경, 이유는 that anytim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sees, 중국 정부가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loyalty. 중국 시민이 충성심을 느낀다는 것을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중국 공산 정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They're threatened by that. 그럼 중국 정부는 위협을 느껴? They do everything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요. To try to stamp it out. 바로 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 짓밟기 위해. We'll listen to the whole thing one more time.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s, against Falun Dong, against the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And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that anytim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a loyalty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hey're threatened by that, and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try to stamp it out.
Here are some examples. Stamp out corruption. 부정부패를 근절하다. Stamp out corruption. Stamp out racism. 인종차별을 없애다. Stamp out racism. Stamp out a cigarette. 담배를 밟아 끄다. Stamp out a cigarette. The government aims to stamp out poverty. 정부는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The government aims to stamp out poverty.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짓밟다, 끝내다라는 뜻의 stamp out이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밥 멜치의 에보니 아이즈, 까만 눈동자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